저희가 약 8개월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3장 앞까지 보더라도 예수님이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7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면 8개 정도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비유라는 것이 뭔가? 영어로는 비유가 뭐라 그러죠? 패러블즈라고 합니다. 패러블. 얘가 평행하다고 할 때,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패러블스. 패러렐 하다고 합니다. 그죠? 평행하다 보면 항상 PARA, 패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패러라는 것은 사이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헬라말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패러가 들어갑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패러블, 비유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옆에 놓고 두 개를 나란히 놓다라는 말입니다.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졌던 그런 교훈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자문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알기 듣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청중들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비유는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주셨죠, 그죠? 부자와 가난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 같다가 빗대어서 얘기할 때 포도원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다 그런 비유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의 말씀들이 다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비교하거나 옆에 놓고 서로 대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는 거죠. 더 혼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입니까? 거기 보면 너희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너희와 저희가 차별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깨달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유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적으로, 죄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 주는 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너무 깊어서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더 마음이 경팍해져 갔다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전해드린 뭡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경팍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오는 무리들, 따라오지만 동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귀먹으리 됩니까? 아닙니다.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귀는 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씨는 똑같은 씨로되 그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면 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뿌려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 장소가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도 내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8cm밖에 하면 흙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밭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밭과 밭 사이에 넓은 길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 따지면 밭고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딱딱해지죠. 거기에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땅이 딱딱하니까 뿌리가 땅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려면 씨가,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앗에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된 말입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 새를 갖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새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풀이할 때?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거기는 사탄이 와서 뿌려진 것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씨를 먹어버립니까? 왜 말씀을 먹어버립니까? 이유는 누가복음 병행구절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가 복음의 씨앗이 못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비교한다면 뭡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이 경팍한 사람을 꽉 닫힌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꽉 막혔습니까? 자기만 옳다고 한 사람 있죠. 내 철학, 내 지식, 내 경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라고 꽉 막힌 사람, 남의 말을 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굳은 세력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왔지만 교회 나오는 목적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씨가 뿌려진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도록 먹어버린다는 거죠. 다르게 뭔 뭡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존 번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번연이라고 누군지 아십니까? 그 책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죠? 천로역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두 책을 꼽으라면 하나가 천로역정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In His Step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칼만을 썼습니다. 근데 썼던 존 번연도 교회는 나갑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지만 무신론자와 같이 마음을 꽉 닫고 지낼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찬송 부릅니다. 찬송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고지 않다는 거죠.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도 보는데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도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바른 것인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읽었다는 거죠. 충격받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게 사탄이구나. 사탄이 역사에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옥에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게 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서 이 뿌리를 몸들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귀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좋게 설명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쓴 사람이 누군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마귀의 삼촌이 조카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일주일이면 꼭 한 번씩은 정해서 대형 제국에 있는 도실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날 또 한 오신사가 도실에 가서 책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잡은 책이 공교롭게도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신앙. 책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때 마귀가 생각합니다. 갑자기 마귀가 그를 깨웁니다. 아이,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노신사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다가 또 생각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밥 먹는 걸 생각해 그런 거를. 밥이나 먹어 잘 먹어. 그러니까 사람은 또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노신사가 식사를 끝낼 무렵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꼬임에 또 넘어가서 노신사는 그 읽었던 책을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을 펴들고 돌아갑니다. 마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을 보고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씩 웃습니다. 오늘 한 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자주 갖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옵니다. 이거 안 오면 큰일 난 줄 압니다. 내 입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축도가 끝나는 것 동시에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 전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뒤에서 씩 웃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길가라는 만밭에 떨어진 삶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길가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밭을 뒤엎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농사 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한 땅에서 겨울에 얼었던 땅으로서는 씨를 뿌려봐야 들어가지 못하니까 땅을 뒤엎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밭도 뒤엎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의의 비를 내리시는데 뭐하라고요? 우리 만밭을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밭은 팔레스타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주로 밑에 석회암이 나면 암반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이 바위가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뿌리는 내립니다. 그런데 흙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죠. 깊이를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여러 가지 풍파가 오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잘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되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했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라는 거죠. 어떤 사람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합니다. 아멘.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대로 아멘 했지만 세상에 다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하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빚 쉽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손해 가져온다면 말씀을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대사생각으로 복받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자동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귀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공격함을 통해서 야 너희가 예수 믿어봐야 별 볼일 없어. 다 내 너 밑에 있는 거야.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쉽게 넘어지게 만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 때문에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자야 되죠, 뭐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죠? 육신 때문에 오는 시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편하면 좋지만 육신이 불편하면 우리 쉽게 말씀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오면 쉽게 말씀을 뒤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편한 대로, 내 육신의 이익을 보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는데 땅을 뒤엎었더니 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돌을 그냥 둡니까? 아니, 돌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돌밭을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못 버리죠. 그러나 한 개씩 한 개씩 버릴 수 있어야 그 밭이 뭡니까? 점점 옥토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이거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핍박 오는데 그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왔을 때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네. 내게 이런 시험이 오네.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깨닫고 바르게 믿음 바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한 편견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 떨기는 건조한 8cm방에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떨기는 좋게 쓰이지 않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그리고 저주나 황폐를 나타낼 때 이 가시떨기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밭은 복음의 씨의 기운을 막 꺾어버려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되십니다. 가시밭에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못 자랍니까?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가시떨기가 강하게 모든 양분을 다 빨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먹지 못하고 비실비실 한다는 것. 자, 앞에서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육신에 대한 유혹이라면 이 가시떨기 밭에 있다는 것은,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 환경에 대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권력과 재물이거든요. 이 두 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그 중에 재물. 너희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공고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감히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과 위치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맨몬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험받아서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더 하다 보니까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신앙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계속해서 익스큐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납니까? 천만 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 세 번 됩니다. 그죠? 근데 새롭게 결심하고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럽니다. 야, 지난번 했잖아. 근데 뭐 지금 또 와서 안 한다고.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해. 다 괜찮아.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나면요. 그거 봐.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점주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에 맞춰서 늘 염려, 걱정, 근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로마서를 보면 우리를 하여금 하서는 안 될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빼달라 가면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길어야 100년, 그렇죠? 뭐 요즘 110세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드뭅니다. 100세 바라보는 세상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서 100년, 굉장히 오래 살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이건 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극히 짧은 순간 여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거죠. 지금 이에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삶을 투자한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썩어져 없어질 것에 생명 걸지 말하는 거죠. 영원한 것에 목숨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압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쉽게 안 되는 것이고 삶의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가장 나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것들은 가면 힘도 못 쓰고 넘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재물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기, 명예, 거기에 발목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맥없이 그냥 넘어집니다. 그죠? 내 안에서 가시된 분이 뭔지 알고 제거해야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이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지킨다고 되어 있는 거죠. 지킨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개의해야 될 것은요, 씨는 똑같습니다. 씨는 다 좋은 씨입니다. 그죠? 근데 그 씨가 뿌려지는 만밭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18, 19, 20절 세 절을 우리가 흔히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문장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verb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봉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 세 개는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going,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baptizing, 신들을 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teaching and keep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닫고 얘기하면 discipleship, 제자를 하는 거죠. 이거 분사입니다. 그렇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만 앉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라는 얘기. 그리고 침대도 주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되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맞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입에서는 달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다고 됐습니다. 왜요?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넣어도 듣습니다. 아는 것도 많은데 행하지 않으면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뭐 하라면요? 뭐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새겨들어야 된 말입니다. 뭐 하면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무지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무리가요 항상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들은 더 경파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내 얘기를 했어. 자기의 치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강팍이 닫고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스테반 집사를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일시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스테반에게 볼던져 죽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바뀐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진리 말씀에서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What shall we do? 내가 회개하고 있으면 믿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바뀐 사람들이 그날 남자만 3,000명 침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항상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받고 주 앞에서 돌이키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더 마음이 경패해져가지고 누가 내 얘기 목사한테 찔렀어요? 제가 뭘 압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지막에 옥토가 되면 결실이 얼마라고요?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누가 바보같이 길가에 뿌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착받이 뿌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시내게 뿌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씨라는 거죠. 장파한 사람이 누구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전도 가가지고 관상 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 보고. 딱 보고 있다가 좀 괜찮을 만한 사람은 뿌리는데 그게요. 인상 좋은 사람에게 뿌리면 더 응답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인상 험하게 생긴 사람이요. 더 잘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뿌려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되어야만 거기에 100배, 60배, 30배 열매였고 내가 손해봤던 모든 것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따집니다. 아, 이거 보면 손해볼 텐데 따지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가면요. 그걸 충분히 다 듣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다 따져가지고 하면 제대로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의 말로 대표적으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손해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리고에 사는 사람인데 사교, 요즘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예리고에 세무서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교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늘 내가 내 가진 재산을 반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착취하거나 속인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사케오는 그렇게 했다가 거지가 됐다고 말합니다. 사케오가 바보입니까? 사케오는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뭘 얻었습니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한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사케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보 아닙니다. 세무장인가 바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죠. 재물 잃어버리는 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밭이 나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말씀 앞에서 100%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늘 깨닫고 세리처럼 감히 하늘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긍휼 100% 주시옵소서.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정되면 그 인생은 괜찮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모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애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저 미직직한 삶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확실하게 180도 바뀌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늘 일꾼으로 쓰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은 이제 얼마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몇 년 생활을 생각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까? 한 30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30년 못하면 성공 못 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직분하고 연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 믿음만으로 간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밭이 만밭이 옥토복 거기는 멀든지 간에 161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우리 모두가 살아서 운동적이 있는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몸을 치고 그런 가운데 옥토가 점점 되어서 무엇을 뿌리든지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